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Good evening. Very good morning. 구역 성경 공부가 방학인 요즘 저희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구약의 역사서라고 불리는 말씀들 중 하나로 열왕기상을 읽노라면 마치 고대 이스라엘의 사극을 보는 것 같은 드라마틱한 재미를 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왕국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엘라와 시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TV 드라마에서부터 영화, 연극, 또 스포츠, 공연, 게임 등등 참으로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 사람들이 강연도 재미있어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재미있는 강연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 카카오톡 같은 SNS상에서의 대화도 재미있어 합니다. 재미가 지나쳐서 때로는 죄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쇼핑몰에서의 윈도우 쇼핑이나 아이 쇼핑을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많은 형태의 재미들이, 재미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사람이 느끼는 재미의 영역도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 재미라는 것은 그저 딱지치기, 구슬치기, 일본말로 이제 다마라고 합니다. 다마치기. 딱지와 그 많은 다마 그 자체가 보물이었고 또 딱지와 다마가 많은 것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이었고 재미였습니다. 또 팽이치기, 술래잡기, 다방구, 땅 따먹기, 돌멩이치기, 또 겨울에는 눈싸움, 가끔 윗동네, 아랫동네 아이들이 비장한 각오로 눈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재미라고 하면 외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의 재미에 반해 당시 어른들에게는 어떤 재미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먹고 살기 바빠서 재미거리가 재미를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있다면 화투가 거의 국민 오락이었던 것 같고 또 대포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포집에서 대포 한잔 하시고 약주 한잔 기울이시는 것이 서민 대중들의 재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오늘날은 예전에 비해 사람을 재미있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재미, 또 다른 재미, 심지어 더 자극적인 재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위험한 재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사람에게 진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재미, 감각적이며 말초적인 재미가 아닌 허전한 부분을 잠시 맴만져주거나 채워주는 재미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결핍을 채워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요구되고 필요로 하는 재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혼의 만족으로서의 재미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제 노트에 아멘으로 써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만 재미있어서. 그러기에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으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또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곧 말씀이 쌓여진 재물이 주는 즐거움과 재미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즐거움과 재미를 재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시편 기자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통장을 들여다보는 재미, 또 명품을 들고 다니는 재미, 비싸고 좋은 것 누리는 재미가 더 큰지 아니면 말씀이 진짜 재미있는지 가만히 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정말 재미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말씀이 즐겁고 재미있다는 것을 압니다. 담임 목사님의 큰 수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 5.73km 떨어져 있는 교회는 잘 모릅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말씀이 진짜 재미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품이 있는 그녀보다 더 재미있고 프로야구보다 더 재미있고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정말 재미있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디르사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아름다운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26년째 되던 해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에서 왕이 되어 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 상하에서 남북 왕들을 언급할 때 거의 대부분 남북 왕들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남유다의 어느 왕 몇 년째 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거나 북이스라엘의 어느 왕 몇 년째 남유다의 누가 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남유다의 왕만을 언급하거나 북이스라엘의 왕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동시에 언급하며 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지만 둘은 한 민족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치하에서 해방된 지 광복 72주년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날이기도 합니다. 36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 민족적인 고초와 수치와 상실과 아픔을 겪고 맞이한 해방이었지만 동시에 남북이 갈라지는 비극이 시작되기도 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북이 갈라진 지도 어느새 또한 72년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은 너무 긴 세월 동안 남북 분단의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시로 긴장 상태가 연출되기도 하고 지금은 극도의 긴장 상태가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북한은 결코 서로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흘러간 긴 세월 속에 의식과 표현과 생활면 등등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남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였고 언어가 같고 기질이 같은 공동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세월 속에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생겼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코 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남북한 또한 결코 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고 서독과 동독이 다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동요 우리의 소원은 안석주님이 작사를 하고 안병원님이 작곡하여 광복 2년 뒤인 1947년 서울중앙방송국 어린이 시간에 발표된 동요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찾는 데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아마 우리가 예전에 이 우리의 소원을 참 많이 불렀을 줄로 압니다. 실로 우리의 염원이 담겨 있는 어린이, 어른의 동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두 번 다시 이 땅에 동족 상잔의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겸손과 성결을 회복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결코 무관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믿음, 한 소망의 사람이며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결코 무관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 속에 언제나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환대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존중하고 존중받고 격려와 위로를 받고 환대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나가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환대하지 못합니다. 결코 그 어떤 개인적이며 시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사회에 대해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환대받고 격려와 위로를 경험할 때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의 노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람을 존중하고 환대받고 자란 아이가 넉넉한 마음을 품고 맨날 꾸지람이나 듣고 자란 아이가 결국은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남이 아니라 한 지체임을 늘 기억하며 서로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기다리고 또 하루 더 기다리고 또 한 번 더 손 내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큰 가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만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동료에게 모욕을 당한 한 구도자가 사막의 교부 시소에스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친구가 저를 모욕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교부가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시오. 복수는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시오. 그러자 수도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기어이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그러자 시소에스가 말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이제 우리 스스로 복수를 하니까 우리는 당신의 보살핌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구도자는 교부에게 이제 더 이상 그 친구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고 기다릴 때 우린 비로소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그런데 엘라가 북이스라엘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궁중 전차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던 시므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엘라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왕권을 잡은 시므리는 바사의 온 집안과 친척들을 비롯해 심지어 바사의 친구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곧 혹시라도 바사의 집안이나 지인들로부터 당할 수 있는 보복의 화근을 뿌리째 없애버린 것입니다. 마치 고대 우리나라도 권력 쟁탈을 위한 정쟁에서 권력을 거머쥔 자들이 상대방의 가문을 멸족시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사람을 죽여도 자신은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악한 속성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단적 이기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시적이며 두드러진 속성이 바로 극단적인 병든 이기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고 술을 누리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며 자기 공적을 스스로 찬양하고 평가절상시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저지른 악행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이미 선지자 예후를 통해 예언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였더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는 결국 바사도 그 아들 엘라도 주의 선지자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주의 엄중한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않은 것입니다. 롯의 두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시쳇말로 주의 말씀을 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지막에도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품으시지만 처음과 나중 가장 싫어하시며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궁극적인 깨달음은 바로 죄를 싫어하시며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가 아니라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며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경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죄로부터 죄로 인해 오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이 죄에 따른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바로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며 싸구려 취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히 여기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나타난 구원의 사건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히 여기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선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찾아온 인생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어리석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반어법으로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모든 후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반어법을 통해 말씀에 대한 더 강한 기억과 깨달음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죄를 반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시므리의 반란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전장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군의 지휘관 오므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뒤로한 채 전장에 있던 군대를 이끌고 디르사로 올라온 것입니다. 참으로 오므리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있는 군대를 후방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므리가 그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한마디로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역하고 반역을 당하고 또 반역하고 또 반역을 당하고 마침내는 똑같이 슬픈 최후를 맞이하는 반복되는 인간의 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 죄의 역사입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이런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살만하면 다시 또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죄가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다음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죄의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역사가 반복되듯 우리 또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매일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호흡하며 주님께 들으며 죄를 이기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고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로 돌아간다면 또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말씀의 하모니, 말씀의 조화로움입니다. 바로 다섯 가지의 말씀의 균형, 말씀의 하모니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말씀의 균형, 말씀의 하모니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어느 것 하나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선포로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러기에 설교 앞에서 말씀의 선포 앞에서 사람은 수동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배움은 건강한 믿음의 골격을 세우고 온전한 성도의 걸음을 인도하기 위한 세밀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상호적입니다. 배우고 때로는 질문하며 더 온전하고 성숙하고 깊고 넓은 믿음을 구축해 가는 시간이며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이며 능동적인 시간입니다.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일대일로 친밀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어떤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말씀에서 세밀하게 잠잠하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듣고 주님을 호흡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웃고 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축적된 말씀은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얘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안 그런 척 하시네. 은행 잔고에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듯이 축적된 말씀을 내 안에 쌓여진 말씀은 내 인생의 든든함이며 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축적된 말씀은 내 속에 살아서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네 가지는 모두 이 다섯 번째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삶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삶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또 20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땅에 떨어진 윤리성을 회복하고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삶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뒤쫓는 시대입니다. 재미가 지나쳐 거리낌 없이 죄를 즐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가볍게 여긴 채 숨쉬듯 죄를 짓고 죄를 조장하고 죄를 합리화시키는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 인생의 참된 재미와 기쁨, 의미와 소망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죄를 청산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들으며 인생에 참된 만족과 이유와 의미와 소망과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남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재미가 된 시대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 없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만족과 희망과 소망은 없다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영혼들로 알게 하시고 육신을 입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청산하고 살아야 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서 온전한 영혼의 재미와 기쁨, 의미와 소망의 눈을 뜨고 보이는 영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행진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복의 날에 말씀의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 되어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도구되는 우리 모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